테드 힐더브렌트 박사, 구약의 역사, 문학, 신학, 강의 22. 비디오 끝부분 약 27분 분량. 이것은 디아어, 테드 힐더브렌트의 구약, 역사, 문학 및 신학 과정, 강의 22. 사무엘상, 엘리, 사무엘,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선출. 사무엘의 역할, 선지자, 제사장, 재판관, 왕을 세우는 자아 0, 00-4, 24. 우리는 사사기를 마쳤으며 사사기의 끝부분이 레위인의 첩을 통해 사울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룻기가 다윗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스라엘 왕이 사무엘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은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토록 존경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구약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을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수백 년 후이고, 예레미야는 아마도 BC 600년쯤이고, 사무엘은 아마도 BC 1100년쯤이므로 거기에는 약 5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500년 동안 기억할까요? 500년 후 예레미야는 사무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을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하지 아니하여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구약 시대의 자기 백성, 즉 광야의 모세를 위한 위대한 중보자입니까? 여기서 예레미야는 모세와 사무엘을 함께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모세와 사무엘. 그것은 두 명의 거대한 인물인데, 사무엘은 그 수준에서 모세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대사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의 경우 아마도 기원전 1100년경일 것입니다. 그의 정확한 날짜를 알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기원전 1100년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날짜가 데이비드인 것은 언제입니까? 다윗의 기원전 1000년. 데이비드는 어린아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위대한 사사 중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신부예요. 그는 엘리에게 넘겨져 제사장으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는 또한 선지자이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선지자의 위대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가장 큰 메시지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한다. 그는 대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올까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당신의 두뇌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재판관이십니다. 그 사람이 왜 판사야? 지금 이스라엘에는 무엇이 없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최초의 왕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첫 번째 왕을 선택하실 것이지만, 인간 수준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을 선택하고 기름 메시아를 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 일에 관여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사사시대에서 왕권으로의 전환이다. 왕권은 어떻게 지속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왕이 언제까지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그는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 왕권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시작할 것이고 그는 이스라엘의 처음 두 왕 사울,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왕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왕권을 다스릴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왕권이나 군주제가 여기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B.
사무엘상의 저자와 문학적 형태 4시 25분 마이너스 7, 26. 그러면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썼습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사무엘은 28장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당신이 죽었을 때 글을 쓰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28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사무엘에 관한 책이 반드시 그가 쓴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메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마도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예언 기록을 바탕으로 이랬을 일기, 일지, 기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28장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지점 이상은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문학적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문학적 패턴이 있는데 사무엘서의 문학적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비슷합니다. 우선, 오래된 지도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지도자가 있을 것인데 사무엘서에 나오는 옛 지도자는 엘리일 것입니다. 옛 지도자의 죽음이 있을 것이다. 옛 지도자는 나빠지고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옛 지도자가 엘리였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이 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리더가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고, 리더십의 계승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지도자 교체는 엘리에서 사무엘로, 사무엘에서 사울로,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새로운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매번 그렇게 합니다. 지도자는 군사적 승리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신 후, 새로운 지도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6장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17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추측해 보세요. 다윗의 위대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 방에 있는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어요. 다윗의 위대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골리앗. 그래서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16장. 그러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군사적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다음 장, 17장에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택과 그가 행하는 행위 사이에 이러한 연관성을 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새로운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도 문제가 있고, 다윗도 문제가 있고, 사무엘도 문제가 있고, 기본적으로 옛 지도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반복됩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책이 여기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다윗에 관한 책을 쓴 보그만 박사님, 실제로 보그만 박사님 이 계시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무엘서에 이 모든 울림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즉, 사무엘서는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에는 이러한 메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메아리나 반복을 들어야 합니다. 반복은 사무엘상을 이해하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C.
사무엘 시대, 옛 지도자의 죽음, 사무엘의 탄생 7시 27분 마이너스 14, 31. 우리의 첫 번째 사이클은 누구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무엘 주기입니다. 이제 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주기는 옛 지도자의 죽음입니다. 사무엘상 한 장. 우리의 옛 지도자는 엘리입니다. 엘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시간의 성직자들은 어디에서 봉사합니까? 예루살렘은 다윗 시대까지 함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없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여부스 사람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면 엘리가 세운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그 장소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실로. 실로라는 곳이 있어요. 성막은 실로에서 200년 동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한 장과 두 장에서 엘리는 실로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화가 났을 때마다 항상 한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는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두 아내를 둔 남편 앞에서 이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이것을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나엘과 네아와 함께 있는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에 또 아내가 두 명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한나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분인나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다 누가 갖고 있나요? 분인나에게는 아이들이 모두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고대 세계의 문제인가요? 우리는 불임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마음이 상하여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데 여호와께서 그 여자의 태를 닫으셨다고 합니다. 그의 라이벌인 분인나는 그를 노엽게 하려고 그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서랍 속 가장 날카로운 칼도 아닙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에게 하는 말은 이러합니다. 그의 아내는 완전히 정신이 나갔고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녀의 라이벌이 그녀를 부추겨서 그녀를 짜증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에게 와서 그녀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엘가나 는 그의 남편이 그녀에게 한나, 왜 울고 있느냐? 먹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나요? 그녀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면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는 그녀가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사람이 밥을 안 먹는 것도 우울증의 징후 중 하나인가요? 그래서 그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먹지 않나요? 왜 마음이 낙심합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참조. 룻기 4.2로 수사학적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아니지. 나는 열 아들을 원해요. 한나, 나는 당신에게 열 아들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니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남자는 좀 외떨어져 있어요. 그는 자기 아내를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그건 물어보기엔 나쁜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한장 11절에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주리이다. 그의 평생 동안 그를 여호와께 바치며 그의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녀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위해 바쳤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사무엘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나시린은 누구입니까? 삼손. 그런데 사무엘은 크고 강해질까요? 아니요.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머리에 면도칼이 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문제는 제사장인 엘리가 그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하니라. 한장 13절, 한나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술은 움직이나 그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더라. 엘리는 자신이 취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건가요? 일어나! 포도주를 없애라. 엘리가 그 여자를 꾸짖습니다. 이 여인은 여호와께 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는 그녀의 사건에 대해 펄쩍펄쩍 뛰며 말합니다. 당신은 술 취한 여자이니 여기서 나가세요. 너는 술에 취하였으니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엘리가 한나를 꾸짖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이것이 왜 아이러니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해 있다고 꾸짖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들이 성막 앞에서 여자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까? 내 추측으로는 부모가 자기 자녀의 악을 다른 아이들에게 투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엘리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그의 자녀들이 성막에서 이 여자들과 장난을 치며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술에 취해 성막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도덕한 여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그보다 더 의롭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하는 일을 해너에게 투영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다. 사무엘은 아름다운 이름이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단어를 아시나요? 쉐마은는 무슨 뜻인가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신명기 6.4 듣다는 정확히 듣다입니다. 그래서 쉐마는 듣다라는 뜻입니다. 들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의 마지막 부분은 무엇입니까? 엘의 소문을 들으셨느니라. 또는 엘이 들으셨다. 엘은 누구인가? 엘은 신이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이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한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한나는 그를 엘리에게 넘겨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겠습니까? 입다와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입다가 서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거기에는 흥미로운 유사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14시 32분 마이너스 17, 21 자, 엘리의 아들들, 우리는 이 사람들, 즉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던 일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리 아래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주된 대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찢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고기를 조금 먹었습니까? 그것이 화목제물이든지 속죄제물이든지 속건제물이든지 제사장들이 거기에 참여하여야 하였느니라. 만일 그것이 온전한 번제라면 그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불살라졌으므로 제사장들이 그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지만 그의 아이들은 희생을 볼 때마다 해야 이제 스테이크 먹을 시간이구나. 우리는 밥을 먹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크를 꽂고 원하는 고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물을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장들은 그것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또한 장막 안에서 여자들과 음행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재물을 가져올 것이고 곧 남자들은 그들을 잠자리에 들게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나빴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이교 종교에는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 숭배는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바알을 기억하시나요? 바알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를 위한 예배의 일부는 남자가 여사제에게 들어가고 여사제가 성전에 거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사제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녀가 임신하고 비옥하다면 여기에는 모든 종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이 이미지에 대해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이디어에 대해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남자가 들어가서 여사제를 임신시켰고 그녀가 비옥하다면 그의 땅은 비옥할 것입니다. 유사점이 보이나요? 그것은 다산의식이었고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다산의식을 실행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꽤 부도덕한데요. 그것은 바알 숭배의 일부였습니다. 정말 역겹습니까? 하지만 그 남자는 자신의 땅이 부족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사제를 만나러 갔으며 그 여자에게 일어나는 일과 그의 땅에 일어나는 일 사이에는 이런 종류의 동정적이거나 공생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있는 성막들에서와 똑같은 것을 흉내낸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에.
사무엘의 어린 시절 17시 22분 마이너스 18, 29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는 대조적으로 2장 25절과 26절에 이 놀라운 진술이 있습니다. 이 진술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떠오르나요?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죽이는 것을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대사가 거의 한마디씩 언급된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시나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 2장의 예수는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나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과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사무엘을 가리킨다. 그래서 좀 흥미롭네요. 사무엘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라서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습니다.
F.
아버지로서의 엘리 18시 30분 마이너스 19. 41. 자, 엘리는 아버지로서 어떤가요? 알고 보니 엘리는 아버지로서 약한 사람이고 약한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되 그도 그의 아들들이 행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약한 아버지이고 나쁜 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잠언을 공부했고 젊은 아버지였고 20대 중반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일을 하고 잠언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왜 평생 동안 잠언을 공부했는가? 잠언은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좋은 아이들이 보장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은 아버지라면 내 아이들도 좋은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그중 일부를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로 많이 성장했지만 이것만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다시 돌아올 것이지만 엘리는 약한 아버지였습니다.
G.
사무엘을 부르다 19시 42분 마이너스 24. 38. 사무엘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3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부르심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에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훌륭한 주일학교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침대에서 자고 있고 제사장 엘리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밤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서 와. 엘리가 전화를 해서 그는 트럭을 타고 엘리에게 가서 엘리,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가 내가 너한테 전화한 적 없는데 다시 자러 가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이 밤에 잠에서 깨어나 뭔가 겁을 먹고 부모와 마주칠 때가 있나요? 인디애나에서 천둥과 번개가 쳤거나 토네이도가 닥쳤을 때 갑자기 아이들이 침대에서 일어나면 당신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당신 위로 기어다니는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무서운. 그래서 엘리는 그를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다시 깨어나 엘리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 뭘 원해요? 나는 당신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부모라면 아이들이 한밤중에 당신을 깨울까요? 예, 진정제를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가 없다면 이는 게임의 일부입니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진지하게, 어떤 아이들은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밤새도록 잠을 자고, 다른 아이들은 반복적으로 당신을 밤새도록 깨울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밤새도록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침내 세 번째의 일라인은 그것을 알아내고 나는 이 아이에게 전화하지 않을 거예요. 그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래서 엘리는 3장에서 엘리는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달았더라고 말합니다.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 있다가 그가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기에서 말장난을 이해하십니까? 사무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청취. 그래서 여기에 사무엘의 이름을 사용한 연극이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이제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가서 자기 자리에 누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그때와 마찬가지로 거기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흥미롭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도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한 일을 행하여 듣는 사람마다 귀를 울리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엘리의 가족을 향하여 말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하리라. 나는 그가 알고 있는 죄 때문에 그의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멸시받게 하였으므로 그가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녀를 제지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 중 하나일까요? 부모님이 당신을 제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중에 부모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전혀 모르는 몰래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가 여기서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에게 그가 알고 있는 죄 때문에 그의 가족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멸시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그들을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는 제사나 예물로는 영원히 속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당신은 어린 소년 사무엘입니다. 당신을 키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엘리는 내 양아버지이고 제사장이다. 당신을 키우는 이 남자를 우러러보시나요? 사무엘은 그를 우러러봅니다. 그는 그의 영웅이고 이제 다음날 아침 엘리가 가장 먼저 묻게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신은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내 가족은 기름에 튀었다고 말씀하시는 어린 소년 사무엘처럼 되고 싶습니까? 끝났어. 그런 일을 하는 어린 소년이 되고 싶나요? 그런데 그게 선지자의 역할인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엘리가 일어나자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말을 하였느냐? 고 말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엘리는 나에게 숨기지 말라 만일 내게 숨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그와 엘리의 가족이 그가 한 일 때문에 역사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거절당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이 어린 소년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신 것인데 정말 깔끔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그런 종류의 어린아이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도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주일 학교 수업과 어린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어른한테도
아쉬
지리적 환경 지도 작업 24 39:26 49 이제 옛 지도자의 죽음 엘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는 자신이 역사에 대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기 전에 여기서 지도가 나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영역의 레이아웃을 지정하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 샤일로가 보이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해안 평원에 쳐들어올 예정입니다. 이곳은 지중해 연안의 블레셋 평원이다. 그림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 옆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지중해이고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로 나가고 유대인들은 산에 있습니다. 여기 샤일로가 있습니다. 실로는 정말 잘 보호받고 있나요? 이곳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을 곳이다. 그런데 여기 아래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루살렘은 그 부근 남쪽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로 가는 이 길이 보이나요? 이를 리지 루트라고 합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거쳐 베들레헴을 거쳐 헤브론을 거쳐 아래로 갑니다. 이를 리지 루트라고 합니다. 샤일로는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 있나요? 그레이파인 로드나 고어던 칼리지와 비슷합니다. 메인 드래그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실로는 정말 산으로 잘 보호되어 있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아래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실로에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합니까? 그래서 아주 잘 보호되고 있어요. 실로가 거기 있습니다. 그곳은 몇백 년 동안 장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은 그들이 방주를 실로에서 꺼내어 이 길로 가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오늘날까지 존재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어팩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벡은 블레셋 사람들이 있을 곳인데 그들이 여기 블레셋 해안 평야에서 싸울 것이라. 하지만 평원에서 싸울 때 누가 유리할까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실제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곳은 엘리의 자녀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여기 아벡에서 죽게 될 곳입니다. 전투가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여기 아래에 있을 것입니다. 법궤는 잃어버리고 그들은 법궤를 블레셋 성읍들로 운반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전투 시나리오입니다. 유대인들은 언덕 위에는 안전하지만 블레셋 평야에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전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지리학입니다.
I
옛 지도자의 죽음. 엘리 26, 50대 30, 22. 이제 옛 지도자가 죽자 그들은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이곳에서 빼앗겨 이스라엘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렸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법궤를 가지고 나온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이전의 방주를 전쟁터로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있을 때 법궤가 인도하는 곳에서 싸웠던 전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들이 여리고를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방주는 7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들을 여리고 주위로 돌았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방주는 그들을 전쟁터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 일을 하는데 우선권을 가졌으며 사울 자신이 방주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 나갈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자체에서 그들은 실제로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는 이런 일을 다시 합니다. 제 생각의 문제는 하나님을 상자 안에 담아두었다는 생각입니다. 잃어버린 방주 침입자, 레이더즈 오브 더 로스트 아워를 본 사람이 있나요? 갑자기 방주를 열면 모든 사람의 얼굴이 녹아내립니다. 인디애나 존스 스타일의 특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은 그들이 방주를 꺼내고 이 상자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자를 꺼내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자에 신을 포로로 가두었습니다. 신은 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우리 편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제안하는 것은 신이 이 상자에 포로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자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가끔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상자 안에 계시니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항상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인가? 내가 뭔 말하는지 알잖아? 그래서 우리는 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속에 신을 담는 상자를 만들고 마음속에 신과 함께 편안함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가 이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자신의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사랑스러운 하나님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선하시며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구약 성경을 읽으십시오. 갑자기 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는 단지 그 사람들에게 담배를 피웠을 뿐입니다. 땅이 열리고 성소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구약과 신약의 다른 신인가요? 아니면 같은 신인가요? 그러다가 문득 다른 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강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돌파하시는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있는 이 작고 멋진 미국산 사랑스러운 테디베어와는 맞지 않습니다. 갑자기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며 정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이라 불리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큰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신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제 생각엔 그것은 정말 위험한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신을 틀에서 깨뜨리세요. 제 생각에는 우리 마음도 거의 같은 사고 방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G.
방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김 30. 23대 32. 26. 무슨 일이야? 궤는 4장 18절에서 빼앗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은 전투에서 죽고 사자는 아벡에서 실로까지 달려갑니다.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전투에 나가지도 않고 몸도 무거워 보입니다. 4장 18절에 그들이 엘리에게 왔더니 사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언급하다가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늙고 무거운 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느니라 엘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나요? 엘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들들에 대해 약한 아버지였던 것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그들을 막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죽습니다. 그게 문제인가요? 항상 아버지가 아이들보다 먼저 죽어야 합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즉, 아버지가 먼저 죽는 것입니다. 저는 1년 전 바로 이방에서 이런 맥락에서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제 아들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계속해서 강의를 했고 누가 먼저 죽느냐고 말했습니다. 노인이 먼저 죽는다고 했죠? 그러니 저기서 영웅이 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살아서 돌아오길 바라요. 노인이 먼저 간다. 그 사람은 아니고 나야. 자녀가 죽으면 부모에게 정말 상처가 됩니까? 내가 뭔 말하는지 알잖아? 마치 부모가 먼저 죽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돌아왔고 이제 그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팔다리를 잃었지만 많은 친구들은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돌아왔지만 상자 안에 있었고 그보다 더 나빴습니다.
K.
이가보드 32, 27-35, 37 그런데 암튼 여기서는 재미있어서 엘리는 아들들의 소식을 듣고 크게 반응하지 않다가 방주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날 죽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이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제 누가 맡게 될까요? 누가 인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엘리는 현장을 떠났고 그의 아들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글쎄요, 우리에겐 먼저 여기에 들어가야 할 어린 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가보드입니다. 내가 이카보드를 말하자마자 당신은 다음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커바드 크레인.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가보드. 알고 보니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가 전쟁에 나갔을 때 임신 중이었습니다.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고 여자가 임신하고 남자가 전쟁에 나가는 경우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까? 그 남자는 살해당했고 이제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제 말은 지금 여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예, 그래서 비느하스는 떠나고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합니다. 아내는 아들을 낳고 있는데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도 죽는다. 그런데 고대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나요? 그것은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흔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대에는 많은 여성들이 출산 중 사망했습니다. CF 레이첼. 그래서 그녀는 출산 중에 죽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고 관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드라고 지었습니다. 이치는 아니오를 의미합니다. 하보드는 영광이라는 뜻이다. 영광은 없어요.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녀는 이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라고 짓습니다. 여기에도 일종의 이중 입장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영광이 떠났습니다. 남편이 전투에서 죽었다는 뜻인가요? 아마. 그녀의 남편은 전투에서 죽었고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는 의미에서 영광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남편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법궤를 잃어버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이는 아마도 더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진짜 보수 근본주의 침례교회를 다녔습니다. 혹시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그래서 그들은 이 목사님을 쫓아내는 과정에 있고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러 가서 모든 사람을 교회 밖으로 끌어냅니다. 교회에는 약 3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옆거리로 나갔고 그는 그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10년 안에 이 교회 위에 이카보드를 쓸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 떠났다. 그는 이 교회의 종말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쫓아내면 이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를 제거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이 교회 위에 이가보드를 쓸 것입니다. 라는 말은 정말 오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만함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옳든 그르든 이 경우에는 그들이 한 일이 옳았을 것입니다.
L.
블레셋 사람들과 법궤 35, 37대 41, 38 이제 어떻게 되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얻습니다. 방주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다면 방주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단어는 펜타폴리스, 펜터팔리즈 라고 하면 그리스어로 펜타폴리스, 펜터팔리즈 입니다. 펜터는 오각형과 마찬가지로 5초를 의미하고 펜터는 5초를 의미합니다. 폴리스는 무슨 뜻인가요? 도시. 그래서 당신은 펜타폴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섯 개의 도시입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들의 다섯 성읍이요.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곳입니다. 여기를 가리키면 여기는 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가자, 지구에 대해 여러분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심하니 그 외에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가사와 에그론이 있느니라. 이는 블레셋의 다섯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지도를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파워포인트에서 이 지도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요빠는 오늘날 테라비브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테라비브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장소는 에크론입니다. 전투는 이곳 아벡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곳이 방주를 빼앗긴 곳이다. 그들이 여기 아벡으로 내려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았느니라. 그들은 방주를 이 방향으로 옮겨 블레셋 다섯 성읍으로 옮겼습니다. 에그론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다음은 가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가드 출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의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이었고 골리앗의 고향도 그곳이었습니다. 이 두 곳, 가드와 에그론은 이스라엘에 더 가깝고 산쪽을 향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그들은 여전히 평원에 있지만 산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세 개가 있습니다. 내부 두 개, 해안 외부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아스돗입니다. 아스돗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모래가 있습니다. 이제 아스글론이 어디에 있는지 보면 아스글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안에 맞나요? 아스글론은 여기 해안에 있는데 지중해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수영하러 가고 싶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고 수온은 약 72도입니다. 뉴잉글랜드와는 다름으로 물에 익숙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완벽하고 파도가 들어오고 바디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스턴 지역은 아스글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수년간 이곳에서 블레셋 유적을 발굴해왔으며 스테이저, 스테이징어, 는 하버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아스글론에서 그곳을 발굴해 왔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향수병으로 만듭니다. 유일한 문제는 하버드가 예시컬란에 대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하버드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시카고 서쪽에 있는 대학이 그걸 선택한 것 같아요. 어떤 학교는 이름을 말하기는 싫지만 휘튼 칼리지, 위턴 칼리지입니다. 내 생각엔 존 만성과 위턴 칼리지가 하버드를 인수하여 예시컬란에서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수영할 수 있는 해안의 아름다운 장소를 원한다면 유일한 것은 가자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자는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곳은 가자, 아스글론, 아스도시입니다. 그 세 곳은 해안에 있어요. 여기서 바로 무엇이 나오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토록 뛰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길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이 길은 어디서 오는 걸까? 여기 남쪽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집트. 이집트는 고대 세계의 빵 바구니인가? 이집트는 모든 물품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낼 예정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 길로 올 것입니다. 이 도로에 도시가 있다는 것은 돈을 의미합니까? 예, 즉, 사람들은 물건을 배송합니다. 혹시 뉴욕 출신이신가요? 뉴욕에 가서 요금소를 세웠어요. 요금소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기에 요금 징수소가 있고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역을 통해 엄청난 돈을 벌게 할 것입니다. 농담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것은 바로 이곳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이를 바이어 메리스 또는 해안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이 해안 고속도로는 95번 국도입니다. 바로 여기로 옵니다.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주요 도로이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은 옳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오가는 모든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꽤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저도 가자지구를 볼 때마다 유대인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가자지구로 가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왜 그가 나에게 가자로 가라고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가자지구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가자지구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자지구로 가자고 한 게 정말 이상한데 그게 뭔데? 가자지구는 정말 정말 더운 곳으로 여겨집니다. 그 사람은 실제로 나에게 가자 지구로 가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매우 더운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고 그가 가자, 가저,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자 지구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자고 했기 때문입니다. 수올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나쁜 곳이 될 곳을 영어로 가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 가자, 가저를 이용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은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자, 가저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언어에 그런 관용어가 있나요? 사람들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지만 외부인이라면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자 지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수월에 가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M.
블레셋 사람들과 법궤 41, 39-45, 47.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빼앗아갔습니다. 이것이 4장, 5장, 6장입니다. 그들은 법궤를 그들의 성읍으로 가져오고 그 법궤를 다곤 신 앞에 놓았습니다. 다곤은 원래 물고기 신으로 여겨졌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곡물의 신이거나 다산의 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이 신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쾅! 신이 쓰러지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요? 백성들이 들어오더니 그들의 신이 꾀 앞에 엎드러져 거의 엎드러졌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선택합니다. 신이 똑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의 발에 못을 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세워야 한다는 아이러니를 느끼시나요? 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세웠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다음 날 왔는데 신이 지금 넘어졌는데 너무 세게 넘어져서 머리도 떨어지고 손도 그냥 부러졌네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방주 앞에서 거의 경배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부서진 이 신의 몸통뿐입니다. 그러면 방주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방주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인 재앙이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곳마다 역병으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고 블레셋 사람들도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기 시작한 일은 방주를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주를 한 도시에서 다음 도시로 운반하지만 방주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이 방주를 없애야 합니다. 방주가 우리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법궤를 돌려주겠느냐. 고 말합니다. 6장 4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속건제를 보내야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의 수에 따라 금종기 5마리와 금쥐 5마리입니다. 즉, 5개. 왜 황금종양이 5개인가요? 황금쥐가 5마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블레셋 5성에는 5성읍의 통치자가 5명 있어서 각각 황금쥐와 황금종기를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송아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송아지 있는 소를 끌어다가 방주를 끄는 수레에 그 송아지를 연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송아지는 무엇을 합니까? 어미 소를 뒤에 두고 송아지들은 어디로 갈까요? 송아지는 어미에게로 돌아갈 것인가? 예,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송아지들이 예루살렘으로 언덕을 올라가고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 언덕을 향해 올라가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레가 돌아간다면 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송아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줌, 베텔시메시까지 곧장 이스라엘 영토까지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그 송아지를 여호와께 희생으로 바칩니다. 그런데 왜 황금종양이 있고 왜 황금쥐가 있는 걸까요? 이것이 이른바 공간 마법이라고 믿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쥐와 종양이 전염병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쥐와 종양을 무엇과 연관시키나요? 그렇습니다. 선페스트, 흑사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죽이는 종양의 모델을 만들었고 그것이 쥐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을 알아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모델을 멀리 보내면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인형을 가져다가 바늘로 인형을 붙이면 이 인형이 사람을 나타내는 일종의 부두교와 같습니다. 인형에게 나쁜 짓을 하면 실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금으로 만든 다섯 개의 종양을 멀리 보냅니다. 그들은 쥐를 멀리 보내고 질병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는 떠나갔고 블레셋 다섯 성읍은 동정적인 주술을 행했습니다.
N.
에벤에셀과 사무엘의 첫 번째 승리, 45, 48대 51, 08. 이제 이스라엘은 법궤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죽었어. 홈니와 피네아스는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인수합니다. 새로운 리더로서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사무엘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사무엘이 인계받아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돌꽃 에벤에셀을 세웠다. 누구든지 에저라는 단어를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전에 에저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에서 하와가 아담의 보조자였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움의 돌, 이스라엘의 도움의 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에셀이시다. 그래서 사무엘은 에벤에셀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이 돌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복했습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그는 사람들이 싸우기 전에 고백하도록 합니다. 7장 8절에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동안 사무엘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 중재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것을 보면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예, 비슷한 구조의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이름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두 장 앞선 다섯 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후에 그것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까지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 비평가이고 성경 비평가가 잠깐만요. 여기 성경에 모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이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을 때 그 이름을 7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은 두 장 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꽤 오래전, 몇 년 전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섯 장 1절에서는 에버니저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섯 장에서는 에버니저라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부르게 될 때까지 7장 12절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모순이고 성경의 오류입니다. 비평가들이 지적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다. 7장 12절에 이름이 나와 있지만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 두 장 이전에 사용되었습니다. 분명히 역사가는 혼동을 겪었고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오류입니다. 시대착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크로니즘 거기에 크로니즘이 보이나요? 크라니즘, 그리스어를 하는 사람이 있나요? 크로노스는 시간이다. 연대기, 여러분은 연대기 가 시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이란 동기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없어. 이것이 바로 당신이 시대착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언제 기록됩니까? 사무엘서는 훨씬 나중에 기록되었는가? 28장에서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무엘의 생애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나중에 쓴 글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책을 쓰고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그 장소를 에벤에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내가 마녀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1690년대 매사추세츠 살렘에 마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마녀들이 덴버스로 끌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덴버스가 어디 있는지 다들 아시죠? 리버티 트리 몰래 이제 내가 덴버즈라고 말하면 모두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입니다. 질문. 내가 방금 모순을 만들었나요? 네. 거기 마녀들이 잡혔을 때 당시에는 덴버스라고 했죠? 아니요. 그런데 세일럼 마을이라고 하면 세일럼 마을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이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현재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역사가 항상 기록되는 방식인가요? 원래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세일럼 빌리지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모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에버니저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부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에버니저가 나중에 어떻게 그 이름을 얻었는지 설명하지만 그는 그 용어를 더 일찍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큰 모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니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알죠? 성경에는 7장까지 이름이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4장과 5장에서 사용된 모순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하세요. 그것이 유일한 모순이라면 당신은 공경에 처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대착오적인 것 중 일부는 나중에 글을 쓸 때 그에게 익숙한 이름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다시 이야기에 넣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과 왕을 부르다. 50일. 공구 마이너스 52. 50일. 자, 이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은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사무엘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겼는데 8장 3절의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에리오 둘째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섬기니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익을 따랐으며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했습니다. 판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이었나요? 판사는 정의를 확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판사가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일은 뇌물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돈과 정의는 연결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정의를 확립하기는커녕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굽게 하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대판사이며 그의 아들들을 심판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이르러 이르되 사무엘아 너는 늙었고 내 아들들은 내 길을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이끌 왕을 임명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왕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무엘의 아이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의 자녀들이 정의를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고 사무엘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는 당신에게 반대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당신의 아이들은 모두 엉망입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부르며 이것이 왕권이 이스라엘에 도입되는 방식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실패로 인해 이스라엘이 왕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P.
아버지와 아들에 관하여 52. 52 대 57. 31. 이제 아버지와 아들에 대해 여기서 간략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엘리 자신도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까? 엘리 자신도 상당히 경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에 플러스를 넣고 싶다. 그는 아들들을 제지했어야 했지만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정도였습니다. 엘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면에서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악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토록 선하고 경건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승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아버지, 좋은 사람이 되어도 자녀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이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는 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항상 사실인가요? 이 사람은 어때요? 사울. 나는 솔직하게 말해서 사울이 바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울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데이비드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이 사람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해서는 말해보시오. 조나단이 표준인가요? 사실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던 정략결혼으로 딸들과 결혼할 남자를 찾을 때 조나단 같은 남자를 찾고 있었어요. 나는 내 딸들이 조나단 같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나단은 누구의 가장 친한 친구였나요? 그는 데이비드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좋아요는 좋아하는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조나단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보다 나은가? 그의 아버지는 사람과 데이비드를 죽이려고 온갖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조나단은 보석이에요. 여기 당신은 나쁜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쁜 아버지가 있는데 아이가 훌륭해지는 것이 가능합니까?
예.
이제 데이비드는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바세바와 우리아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아들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은 무엇입니까? 고대 이스라엘의 아인슈타인. 그는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는 승리한 아들이 있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인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둘째 아들 압살롬이 누구를 죽이려고 하였습니까? 사실 너희들이 나를 이겼어. 그는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 동생 압론을 죽인 후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프로이트가 옳았어. 그는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나의 결론은 각 세대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각 세대가 와서 그 자신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신만의 일을 하는 방식을 가져야 합니까? 내 아들과 나는 어젯밤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경고했다. 그는 아빠, 우리 세대가 권력을 잡으면 목숨을 두려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진지한 분이셔서 진정해. 너희들 성숙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의 세대도 우리처럼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정말 부정적이었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학생 의견.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있지만 손자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아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에겐 손자가 없어요. 이제 저는 모든 세대가 스스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점에 정말로 동의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Q
왕을 부르심 57, 31대 62, 13 이제 그들은 우리가 왕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8장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사무엘에게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나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틀렸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적응하고 타협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되려고 노력했고 그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신명기 17장에서 모세는 생애 말기에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다른 나라들처럼 너희에게도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너도 왕을 갖게 될 것이다. 신명기에서부터 여호수아를 거쳐 사사기를 거쳐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합니까? 결국 왕권 전체가 누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누구입니까? 데이빗. 데이비드는 누구에게로 이동합니까? 맙소사, 그게 누구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그리고 그는 영원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권 전체가 다윗에게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며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실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겨갑니다. 그러므로 이 왕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잘못이냐? 아닙니다. 모세는 그들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이 잘못된 동기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신명기 18장에서 그들은 왕을 기대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도 제사장이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에도 제사장이 있었고 다른 나라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선지자가 있었나요? 우리는 발람과 다른 선지자들을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에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재판관이 있었나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기대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었고 모세는 그들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세워야 할 문제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기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부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느님께 감정이 있으신가요? 나는 여기서 한 구절을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나요? 이것을 보십시오. 8장 7절, 6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며 사무엘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다쳤나요? 그의 아이들은 좋지 않았죠? 그의 아이들은 나빴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사무엘,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원해요. 사무엘에게 상처를 줄까요? 사무엘은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의 가족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이르시되 모든 백성이 내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그들이 거절한 것은 당신,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왕으로 삼는 것을 버렸느니라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무엘이 거절당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거절했다고 느끼지 마십시오.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들이 더 이상 그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R.
사울과 선지자, 선견자 사무엘, 62, 14대 66, 23 이제 그들은 나가서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들이 얻을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사울이 저 위쪽 라마 지역에서 나오더니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9장에서 사울은 아버지의 당나귀를 쫓고 있습니다. 그는 이 당나귀들을 찾으려고 언덕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마침내 그의 하인이 말했습니다. 이봐, 시간이 늦었구나. 우리는 여기에 오랫동안 있었으니 이 당나귀를 찾아야 해. 그 사람은 여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선견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당나귀를 찾을 수 있도록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9장 9절에 종이 다시 이르되 보라 내게 은 4분의 세겔이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 그로 받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말해주세요. 옛적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면 이르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이는 선견자 곧 로에라는 말이니 그 말이 중요하니 선지자는 나비이니라. 오늘날에는 선견자라고 불렸어요. 이제 그 구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가 나비라고 부르는 것을 말했어요. 선지자, 그 당시에 사울이 그의 아버지의 나귀를 쫓을 때에 그는 선견자라고 불렸습니다. 이는 사무엘상이 기록된 연대에 관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여호수아서에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거의 즉시 기록되었는가? 그들은 오늘까지 거기에 있는데 여호수아서가 실제로 기록된 오늘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가서 물어보라. 그가 아직 살아있다. 내가 여기 기록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창녀라합과 요단강을 건넌 많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느니라. 살아있으며 그들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여기에 있고 글이 바로 옆에 있었고 묘사된 사건과 같은 세대에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에는 내용이 즉시 기록되었습니까? 사무엘은 아마도 메모를 했을까요? 사무엘은 아마도 사무엘의 연대기인 일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 책은 너무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의 선지자는 예전에는 선견자라고 불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가 바뀌나요? 그런데 언어가 바뀌는데 시간이 걸리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하는 것은 사무엘상의 사건은 여기에 있지만 책을 쓴 것은 훨씬 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때때로 사건이 발생하여 즉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언어가 바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영어가 바뀌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카세트라는 단어를 말하면 카세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가 당신에게 기록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이전 세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닐 레코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CD나 DVD가 무엇인지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자녀가 CD나 DVD가 무엇인지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CD, DVD는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년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인데 분명히 언어가 바뀌어서 그 당시의 선견자가 지금은 선지자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실제로 바뀌었고 작가는 실제로 그것에 대해 언급하면서 노르 선견자가 이제 선지자라고 불린다고 말하는데 언어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S.
사울이 왕이 됨. 교만과 겸손으로 66. 24대 72. 06. 이제 사울에 대한 추점은 무엇입니까? 그의 키에 있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키가 더 크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당나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바라보는 당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울은 잠깐만요.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이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왜 베냐민이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였는지 다들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그들은 악 때문에 거의 전멸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나와서 자기가 왕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종족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라고 했습니다.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요? 겸손처럼 들립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겸손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까? 자부심과 오만함이 보이시나요? 자만심과 오만함은 정말 쉽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자랑스러운 사람이 생각납니다. 매사추세츠주의 상원의원이죠. 내 딸은 뉴햄프셔주 상원의원으로 일하곤 했습니다. 이 미사원 의원은 가끔 들어오곤 했는데 얼굴에 알이 묻으면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흙처럼 대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나를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고 지금은 나쁘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해고됩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의 얼굴이 변색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을 파헤칠 것입니다. 그게 오만함의 표시인가요? 당신은 나를 멋져 보이게 만드는 노예입니다. 내 딸은 뉴햄프셔에서노 상원의원 밑에서 일했습니다. 이 사무실에는 대략 10명 정도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상원의원은 완전히 굴욕감을 느꼈고 사무실의 한 소녀가 그를 완전히 눈이 멀게 하고 바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얼굴 전체에 알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소녀가 정말 큰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원의원이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그는 두려움과 떨림을 안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그가 무엇을 할지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이처의 상원의원이 이 일을 한 여자 책상으로 걸어가자 그 순간 그녀는 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여자 책상으로 다가가자 모두가 망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불쌍한 소녀들의 머리를 짓밟은 것은 그녀가 정말로 엉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그는 그녀의 책상으로 다가가서 그녀에게 직접 다가가서 농담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특정 시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질문. 그게 겸손이었나요? 큰 상원 의원은 그녀를 짓밟고 당신이 나를 나쁘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정말 세게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는 신사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을 그 맥락에 두어 그녀가 긴장을 풀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을까? 그 사람은 겸손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만함과 겸손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확인 사항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과 매우 다르게 권력을 사용합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까? 교만한 사람이 자신을 강화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 저는 항상 신이 나고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서 교수님, 정말 겸손하시네요.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러다가 집에 가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내가 당신은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오만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내 아내나 학생들을 믿습니까? 물론 학생들이죠. 그녀는 현실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질문, 누가 맞나요? 솔직한 사실은 내 아내입니다. 그녀는 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내 말을 읽어줍니다. 그녀는 저를 36년, 7년, 8년, 그보다 더 오랫동안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나를 책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말을 꼭 들어야 하는 걸까요?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발견하기 쉽지만 자신에게서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겸손한 사람들을 방금 지나쳤지만 그들이 겸손하고 그냥 지나가기만 했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겸손해 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겸손입니까? 아니면 불안입니까? 불안감과 겸손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불안감과 겸손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불안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면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스스로를 강화하기 위해 겸손한 사람에게 힘을 주면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질문, 사울은 불안했습니까? 아니면 겸손했습니까? 그는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는 다윗을 쫓기 위해 권력을 사용했습니까? 그는 노베 제사장들을 추격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했습니까? 사울은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짓 겸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말 불안한 일입니다.
T.
선지자 중 사울,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 72, 07-82, 51.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라 10장 10절에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는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브아의 이름의 선지자들의 행렬이 그를 맞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자 그도 그들의 예언에 가담했습니다. 전에 그를 알던 사람들은 다 그가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무떼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래서 그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 있었고 그의 사역은 대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부여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그를 크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어렸을 때 저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처음 이 땅에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구약에 있습니다. 성령은 다양한 사람, 왕, 선지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 영은 여전히 여기에 있지만 신약에서 그 영의 역사는 다르다.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묶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의 신약 성서에서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단지 영의 역사를 바꾸는 문제일 뿐입니다. 이제 사울은 세 번이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은 미스바로 올라갑니다. 이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과 함께 라마에서 개인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선출한 것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집이라는 사적인 환경에서 개인적인 차원에 있었습니다. 이제 미스바에서 사울은 모든 백성 앞에 쫓겨납니다. 그들이 사울을 부르러 갈 때 사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숨어 있어요. 그는 무서워서 죽습니다. 그들이 그의 꼬리를 저쪽으로 끌고 가는데 누군가가 그의 벨트를 잡고 그를 짐에서 꺼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더 큽니다. 그런데 그들은 크고 강한 사람을 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는 그들을 전쟁으로 이끌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키가 크고 힘센 사람을 골라서 짐에서 끌어내어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운 지도자로서 그는 승리를 얻어야 한다. 그는 야베스 길르앗으로 건너가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칩니다. 야베스 길르앗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르단 건너편에 있어요. 야베스 길르앗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것은 야베스 길르앗에서 암몬 자손을 상대로 한 사울의 첫 번째 승리입니다. 야베스 길르앗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100만 달러짜리 질문입니다. 지난번에는 아무도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족속의 수가 600명으로 줄어들고 베냐민 족속의 대다수가 다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들은 남은 베냐민 족속의 아내를 어디서 얻었느냐? 야베스 길르앗. 사울의 할머니가 야베스 길르앗 출신이고 사울의 가족의 뿌리가 그곳이기 때문에 그가 그곳을 방어하러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것을 모르지만 왜 그가 야베스 길르앗으로 가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는지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야베스 길르앗을 보호합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왕이 된 때는 길갈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였습니다. 이제 이것은 길갈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은 길갈로 내려갑니다. 그곳은 신성한 곳인가요? 제리코 옆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이르니 만나가 그치고 할례를 받고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길갈로 가서 그곳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을 때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그는 신명기를 언약 갱신으로 기록하며 권력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력 승계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므로 그들은 언약 갱신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헌신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그것을 재판관들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내용을 추측해 보세요. 언약 갱신 의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점점 사라져가는 반면에 그는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주면서 그들은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왕권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사사들이 이 새로운 왕으로 또는 신정에서 군주제로 승계되는 것처럼 길갈에서 언약도 갱신됩니다. 관계의 갱신. 그런데 이 대학은 지금 승계 전환을 겪고 있는 걸까요? 수년간 회장이었던 저드 카울버그부터 새로운 회장인 마이켈 린지까지. 권력의 전환이 있을 때마다 그때가 자신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시간이어야 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갱신 언약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은 12장 3절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누구의 소를 잡았는고 내게 증거하라 내가 누구의 당나귀를 가져갔나요? 내가 누구를 속였나요?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너희에게서 무엇을 훔쳤느냐? 내가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았거나 이곳에서 누구를 속였습니까? 그들은 모두 아닙니다. 당신은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에 대한 아주 좋은 논평인가요? 12장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하고 옳은 길로 너희를 가르치리라. 사무엘은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까? 그는 나는 지금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권력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여러분 중 얼마나 많은 분이 이 기관을 이끄는 마이클 린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프로스트 홀에 들어갈 때 뭔가를 설정하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작은 마커를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스트의 문을 지나갈 때 저는 기본적으로 세 사람, 마이클 린지, 저의 또 다른 영웅 중 한 명인 단 타이먼, 그리고 브루스 웨브를 위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브루스는 30년 넘게 이곳에서 교수로 일해왔으며 암사기에 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것은 그가 역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거기에 들어갈 때 브루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실 제가 이 수업을 가르치러 오기 직전에 저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계기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은 나는 결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정말 중요하며 사무엘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상 13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고 부모님이 고어던에게 화를 낼 수 있도록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울이 1년 동안 통치하고 그 후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학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나요? 당신은 오래된 나스버에서 사울이 40세이고 3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과 다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는 1년이요, 그 다음에는 2년이니라,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다고 해야 할까요? 그 구절은 멍청해요. 그는 1년, 2년, 3년, 4년을 통치했습니다. 나이브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나이브와 엔엘트는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세이고, 이스라엘을 42년 동안 통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릅니까? 오래된 네스비는 40과 30일을 말하고 나이브는 30과 40일을 말합니다. 여기에 네스비와 이스비가 있습니다. 이스비는 불행하게도 아레스비에서 벗어난 유인원이었고 그들은 사울은 세 살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네스비와 이스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번호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것이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의 영감에 대한 당신의 견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번호가 없어졌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것을 모릅니다. 내가 아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감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의 무호성과 영감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요. 영감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영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잘 기록했는가?
네. 그랬어요.
무슨 일이에요? 계속해서 복사됩니다. 이게 서사 문제인가요? 이것은 서사 문제입니다. 서기관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영감의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영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송 문제, 즉 텍스트가 계속해서 복사되는 필기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의 전달 문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다입니다. 투숙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큰 추수감 사절을 보내시고 모두들 좋은 추수감 사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세요. 세리스 타오엘 로파이와 베스 크랜델의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테드 힐더브렌트 2.